오늘은 순종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가장 기대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름이 찾아오면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요? 바로 휴가. 네, 맞죠? 휴가를 기대하고 계시죠? 네, 다들 이제 휴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지구촌교회의 여름은 조금 특별합니다. 휴가보다 우리를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더 설레고 기대되는 것 바로 무엇? 국내 선교다. 네, 국내 선교입니다. 2026년 맷 네, 국내 선교는 동해 삼척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 가시는 네, 공동체도 있지만 동해 삼척을 중심으로 우리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의미로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내 전도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여기며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길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황금 같은 방학의 시간, 여름 휴가 가장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에 고생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를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사람의 명령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교회의 전통이나 행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것은 교회의 전통과 행사가 아니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 우리가 따르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전제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의미 없이 허공에 울리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으시죠?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시죠? 이 전제가 없다면 오늘 말씀은 은혜 받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리고 제가 순종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유를 다 가져다가 파시고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목숨을 구해주거나 내 생명의 은인이거나 내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이 그렇게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라 라고 요구한다면 조금은 두렵고 떨리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명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린 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영혼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가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는 헌신과 섬김이 마치 사람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일에 봉사해준다. 우리는 대형교회니까 미자립교회로 자원봉사 간다. 도우러 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내 선교를 준비할 때 가장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조금 비속어지만 갈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번아웃이 찾아오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중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귀한 사역을 비하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가야 하지? 내가 가서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나는 이곳은 뭐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안 가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이 귀한 사역에 대해서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중심이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돕겠다고, 내가 조금 더 만족을 얻겠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귀한 사역을 스스로 깎아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몸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건 당연히 인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체면 때문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눈앞의 만족으로 인해 내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택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들을 갈아 넣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분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이 명확치 않다면 우리의 국내 전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도 참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맞나요? 우리가 애쓰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그 마음에 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가장 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우리 얼마나 멀리 가나요? 우리 아프리카로 가나요? 그것보다 더 먼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엄청난 문화 충격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가장 먼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조직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위임하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외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사명자의 삶, 전도자의 삶, 성도의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오늘 이 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종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갈등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두려움과 막막함도 말끔하게 해결되는 이 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순종해야 할 이유는 눈앞의 사역이 아닌 영혼 구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내 전도에 갑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의 국내 전도를 이제 갔는데 다양한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 제일 재미있으셨나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을 텐데 어떤 사역이 뭐 예전에 농활도 하고 뭐 마을 잔치 가서 막 파리도 좀 하고 파리 피플 하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벽 그림도 좀 그리고 전도도 좀 하고 네 그랬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벽화 사역이 되게 재밌어요. 네, 왜냐하면은 딱 그 결과물이 딱 나오고 땀만 흘리면 되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담도 좀 적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벽화 사역이 생각보다 부담이 적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전도를 하러 가는데 벽화 그려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벽을 아름답게 꾸민다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 그냥 전도하기 부담스럽고 사람 많고 교회 미화 사역의 일환이니 그냥 이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방문했던 한 교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벽화를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그 벽화 그리고 있는 청년들과 그 그림을 보면서 아 벽화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교회를 지나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벽화를 통해 교회의 존재를 알게 되기. 훗날 인생의 거대한 고난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싶을 그때 아 거기에 교회가 있었지라고 떠오르며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그런 거룩한 기회가 생기길 하는 마음으로 벽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건져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시죠. 너희가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여기에서 전하러 가신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게 좀 너무 피곤하시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샬롬. 네, 네 샬롬. 네. 이건 단순히 편안히 사세요. 뭐 평안하세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식의 안부 인사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을 전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로 다시 잇는 영적인 대사건입니다. 즉 평화를 전한다라는 말은 그 삶 가운데 영적인 대사건이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요. 가서 막 일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막 설교하고 가르치고 막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평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이 평화의 복음, 이 샬롬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로, 해외로,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혹은 그냥 일을 하는 일이 아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지 않는 일에도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작은 일을 매일같이 반복할지라도 의미 없는 생각을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고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늘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샬롬을 전할 때, 평화를 전할 때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죠. 어떤 두려움일까요? 거절감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거절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는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전했어. 평화를 전했어. 그런데 안 받으면 말고 흥!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평화를 전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평화를 전했지만 만약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평화가 전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평화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는 그 순간이 오면 그 복이 띵 다시 반사되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상대가 반사라고 얘기하면 아싸 이게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가볍게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평화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전하는 이 평화가 상대방이 받지 않았을 때 땅바닥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다시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쌓이고 쌓여서 반석과 같이 단단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렇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아싸, 내 거. 네, 그 평화가 나에게 다시 찾아와 나의 마음 가운데 단단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거절당하시길 바랍니다. 거절 많이 당하시고 더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야기를 나누고 거절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쌓아주고 계시다라고 선포하며 이번 여름 전도자의 삶을, 전도의 여정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국내 선교와 우리 삶 속에서 사역이 아닌 사명 감당하는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 평화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순종해야 할 이유를 찾았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순종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해 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물을 잠깐 한 잔 마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계산을 넘어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네, 벌써 이제 격한 반응이. 네. 핸드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봐야 되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이걸 쳐다봐야 하는 집착이 시작됩니다. 배터리에 빨간불만 켜져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핸드폰만 없어도 불안한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물론 그 시대에 핸드폰이 있었다는 건 아니죠.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돈도 없고 여보로도 없고 음식 넣을 배당도 없이 떠나라. 이 얼마나 불안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핸드폰 하나 없이 떠나도 불안한 이 판국에 돈도 여행 용품도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의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바야흐로 저의 21살 아주 젊고 푸릇푸릇하고 즐거웠던 방학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런 여름방학이. 그리고 방학이 되기 전 학교 게시판에 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거지전도 여행. 두둥. 네. 엄청난 네 그 사역에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거지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돈도 없고 핸드폰도 없이 오로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는 장소가 적힌, 도착해야 할 장소가 적힌 종이와 이 돌아다니면서 해야 할 전도 미션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전역에서 만나서 이제 익산으로 가야 됐어요. 익산으로. 그래서 대전역에서 일단 히치하이킹을 해서 인터체인지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인터체인지 거기 그 선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익산까지만 태워다 주세요. 막 이래서 종이 어디에서 박스 구해다가 막 익산까지만 이렇게 해서 네 명이 타고 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번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차에 타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일 것을 기대하며 간구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점심 식사 때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저희가 이제 룰이 있거든요. 가서 구걸을 하면 안 돼요.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침례신학대학교 거지전도여행 팁인데 밥을 좀 주세요. 뭐 짜장면을 한 그릇 주세요. 라고 뭐 2차저차 뭐 여러 가지 구현 설명을 하지만 이제 막 그 이렇게 샥샥샥 하면 안 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했죠. 우리 이래 저래서 이렇게 됐는데 식사 좀 대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아주 벽에 붙은 아주 커다란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네, 중국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하고서 고개를 돌렸는데 이 달마도가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쳐갖고 눈싸움을 시작을 했던 거죠. 우리 팀이 모두 당황했어요. 아 여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사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저희 모든 네 명에게 짜장면을 한 그릇씩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짜장면을 잘 먹고 배부르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미션이 있어요. 밥을 얻어먹으면 대접받으면 꼭 해야 되는 미션이 뭐냐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를 불러줘야 돼요. 달마도가 뒤에서 막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사장님과 그 종업원들이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왜냐하면 밥을 매번 그렇게 대접받아야 됐고 우리는 갈 길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유창한 말씀씨도 없는 우리들이 모여서 매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채우시는 그 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이 마치고 우리가 집결지에 모여서 밤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모든 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아무것도 없이 거리로 나선 주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협에서 보호하시며 힘들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은 계산들, 우리의 저급한 생각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도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국내 전도를 준비하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전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번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우리가 섬기는 곳이, 우리가 전도하는 곳이 환경이 열악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혹시 이번 선교가 너무 자주 가는 선교라서 난 이번에 12번째고 뭐 15번째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은혜는 이 정도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실 때는, 구원의 자리, 평안의 통로로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제한해선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지난 해외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저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갖게 하셨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는 이 여름을 그렇게 기대하며 이번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번 여름을 보내길 원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진 않습니까?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과 이 여름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모든 자리에 나는 이 일만 하면 돼, 나는 이 정도, 뭐 매번 가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이런 은혜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밤 그런 모든 교만한 생각들은 집어치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대를,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가진 것을 헌신하면서 순종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일하라고 많은 것들을 해내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여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